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해안에서 한국 선적 화학물질 운반선이 전복돼 8명이 사망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20일 오전 7시경 일본 서부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무스레섬 해안에서 거형 선호에게서 조난신호를 받았습니다. 이 선박은 약 1시간 뒤 전복됐고 총 11명의 승무원 중 9명이 구조됐지만 이 중 8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라고 NHK는 전했습니다. 승무원은 인도네시아인 8명,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이었습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 선박은 기상 악화로 인해 해상에서 닻을 내리고 정박 중이었습니다. NHK는 해당 선박이 18일 일본 효고현 히메지항을 떠나 한국 울산으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강풍이 불던 이 해역의 파고는 3.5m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선박에 실려있던 980톤가량의 아크릴산이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조팀은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샤오메이친 타이완 부총통 당선인이 체코를 방문 중이라고 타이완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의 제프 리우 대변인은 19일 샤오 당선인이 체코의 민간단체인 시놉시스로부터 초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체코의 밀로스 비스트로 칠 상원의장은 18일 소셜미디어 X에 샤오 당선인과 회동한 사실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체코 정부에 특정 정치인들이 중국과 체코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또 타이완은 중국의 한 지방일 뿐 그곳에 부총통은 없다면서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와 타이완의 어떠한 형태의 공식 상호작용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샤오 당선인의 체코 방문은 지난주 미국 방문에 이은 것으로 중국은 방미 소식이 알려진 당시에도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샤오 당선인은 2020년부터 타이완 총통 선거 출마 전인 지난해까지 미국에서 실질적인 타이완 대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라이칭터 총통 당선인과 샤오 당선인은 오는 5월 20일 공식 취임합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호주의 페니웡 호주 외무장관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호주를 방문한 왕 부장은 20일 웡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과 호주가 올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았다면서 두 나라가 이를 더욱 성숙하고 안정적이며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호주의 무역 적자 80%가량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했다면서 향후 올바른 방법은 공동의 이익을 함께 확장하고 양국 기업에 건전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웡 장관은 왕 부장에게 남중국해 해상에서의 안전하지 못한 행동과 타이완 해협과 영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바람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베이징 법원에서 간첩 혐의로 중국계 호주 작가 양헌준 씨가 사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대해 호주인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고 붙였습니다. 오는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 개막식 프레이드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은 참여하지 못한다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19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 뒤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두 나라 선수들이 개인 자격 선수들로 출전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프레이드를 제외한 개막식의 다른 모든 일정에는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IOC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 선수들에 대해 개인 중립 자격으로만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방국인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침공을 전후해 러시아 군 병력과 전투기 등이 자국 영토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단의 참가를 반대해온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IOC의 이날 결정을 환영하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고 그 영토를 점령하는 한 자신은 러시아 선수들의 참가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식은 기존 올림픽과 달리 경기장이 아닌 센강에서 열리며 30만 명으로 예상되는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국 선수 대표단들은 배를 타고 강위에서 프레이드에 참여하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허무호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정박 미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북한의 무기 진전과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를 우려한다며 중간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 긴장 구조의 책임이 미국과 한국의 양국의 연합 군사훈련에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을 일축하고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은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구름만 끼겠고 김책과 삼지연 지역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13도 사이입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괌 등 주요 미군 기지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대미, 대남 압박을 높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미사일 총국과 산하 발동기 연구소는 19일 오전과 오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에 장착할 다단계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들은 시험 장면 등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이 성공했다며 중대시험의 대성공을 통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무기체계 개발 완성에 시간표가 확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의 군사 전략적 가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그에 대해선 적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인 시속 6,120km 이상으로 빠르게 비행해 추적과 요격이 어렵습니다. 또 이를 연료 주입 단계가 필요 없는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해 발사할 경우 기습 공격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중장거리 미사일은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최대 사거리가 4,500km에서 5,000km에 달합니다.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는 물론 미군 전략자산이 배치된 괌도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고 이어 올해 1월엔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탄두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엔진 지상 시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파악된 내용을 반영해 이번에 사거리를 늘린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용 엔진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시험했던 것보다는 연료통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연소 시간을 늘렸다는 뜻이 되는데 이번에 사거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연소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엔진의 신뢰성을 좀 확보하는 그런 시험이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지난 1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비행 성능 구현 여부를 검증했고 이번엔 지상시험을 통해 중장거리 도달 능력을 검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고체연료 기반의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의 전략적 가치가 ICBM 못지않다고 말한 것은 미국의 요격망을 돌파해 주요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용수 국방대학교 명예교수는 북한이 조만간 해당 엔진을 적용해 실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거리를 증대하고자 하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극초음미사일이라는 적용 대상을 이제 아예 구체화시켰고 수개월은 걸리겠지만 조만간에 괌을 타격할 수 있는 IRBM급 다단 2단이 될 것 같아요.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있을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권명혜 교수는 또 북한이 해당 기술을 ICBM급 미사일에도 적용하려 할 수 있다며 사거리 5,000km에서 8,500km인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27을 모델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4일 종료된 미한연합연습인 프리덤실드에 대응해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기지 방문, 대연합부대 포사격훈련지도, 탱크병 대연합부대 대항훈련 참관, 항공육 전병부대 강화훈련 지도, 그리고 600mm 초대형 방사포 일제사격 훈련 지도 등 군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1년의 군사 행보들은 전면전을 염두에 둔 대남 공격 시나리오의 기초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괌이나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핵전력 미사일 보유는 유사시 미군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침훈련의 단계가 600mm 방사포는 전술에 섞어서 재래전과 함께 한국 공격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당연히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이 작계에 따라 들어오게 돼 있는데 막는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그렇게 지금 일종의 그 순서에 따라서 자신들의 능력과 의지를 계속 표출하고 있다 판단이 되고요.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군사 도발이 프리덤실드 연습과 같은 미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대응 차원과 신무기 개발 계획에 따른 시험 차원의 두 개 트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홍 박사는 북한이 신무기 개발 차원에서 연초에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집중했고 이어 고체연료 기반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정찰위성 발사 등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이번 지상엔진 시험엔 정상회담 관련 접촉을 하고 있는 일본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양옥 박사는 북한이 지상엔진 시험으로 일본 쪽을 향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대체한 것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일본과의 대화 진전 여부에 따라 도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쪽을 향하는 실제 발사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주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북일 간의 대화가 어느 정도로 성과가 나올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북한의 도발 수위도 좀 달라지겠죠.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 기간에 전략무기 부문 개발 과제들이 훌륭히 완결된 데 대해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목표로 제시한 전략무기 개발이 마무리됐다고 선언한 겁니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대남 공격을 위한 전술 핵무기,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명중률 제고,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극초음속 미사일, 기습 공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ICBM, 핵 잠수함과 물속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 그리고 상대 진영을 살피기 위한 정찰 위성 등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들 무기 대부분은 개발이 완료됐거나 완성 단계지만 영상을 실제로 전송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정찰 위성 등 일부는 조악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원공 교수는 북한이 핵 잠수함을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고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보면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목표들이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성과들을 보이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김 위원장이 과제를 완결했다고 선언한 것은 지지부진한 경제 분야 성과를 돕기 위한 선전재료로 국방 분야 성과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정박 대북 고위 관리는 북한의 무기 진전과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중간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위험 감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북한의 공격이 임박하진 않았지만 북한의 최근 활동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북 고위 관리는 18일 VOA 뉴스센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나 김정은이 임박한 공격 혹은 가까운 시일 내 공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김정은이 아마도 그것이 어떤 대응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e still assess that the DPRK or Kim Jong-un is not looking at an imminent attack or near-term attack.
그러면서도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의 활동 수위와 무기 진전,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항상 모든 종류의 위험한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최근의 탄도미사일과 다양한 순항미사일 시험, 그리고 북한에서 나오는 적대적인 수사는 우리에게 물론 큰 우려사항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Yeah, no, we're always on the lookout for any kind of dangerous activities. But I'll also point out that these ballistic missile tests.
또한 우리는 북한과 관여할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며 외교만이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증진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국제사회 다른 나라와 함께 서명한 안보리 결의를 공개적으로 위반하고 무기를 이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been a very concerning development to have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openly.
이어 우리는 적어도 만 개의 컨테이너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것을 안다면서 북한이 공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로 원하는 게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이러한 북한제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사용함으로써 북한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북한을 얼마나 대담하게 만들고 북한 무기 프로그램 진전을 얼마나 도울지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로 위험한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박 대북 고위 관리를 비롯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잇따라 밝힌 데 대해선 우리의 정책은 2021년 봄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한 이래 동일하다며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절대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Our policy is the same since we rolled out our policy review back in the spring of 2021, which is that we are.
이어 따라서 그 목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우리는 그 목표에 있어 동맹 파트너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간 조치에 대해 언급할 때는 비핵화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암묵적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군사적 위험 감소에 대해 우리가 북한과 가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고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비핵화라는 미국 정부의 오랜 목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면서 비핵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며 물론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선임 국장은 지난 4일 한국의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정책 목표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영내와 세계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면 중간 조치를 고려할 것이란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박 대북 고위 관리도 워싱턴 DC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지난 8일 BOE에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연이어 비핵화 중간 조치 입장을 밝힌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 내부의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좌절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나설 의지가 없는 만큼 오히려 미국의 선의를 악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지난 9일 뷰의 워싱턴톡 프로그램에서 레프퍼 선임 국장이 실제로 초점을 맞춘 건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 활동이라며 중간 조치에 대한 언급은 북한과 일종의 위기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논리 같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이 미국과 한국 양국의 연합 군사훈련에 있다는 취지의 중국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충돌이나 의도치 않은 확전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한연합훈련을 거론한 데 대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일삼는 것은 북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북한과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가치 있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대신 북한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이는 단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충돌이나 의도치 않은 확전의 위험을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린젠 중국 외교부 신임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앞서 북한을 겨냥한 연합군사훈련을 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 각 당사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8일 오전 7시 44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14일 이후 64일 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이 노골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이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미한 양국의 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영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조약 동맹국이란 점과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남북한과의 관계를 주로 미국과의 관계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미중 관계가 어려울 때 중국은 미국의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17년처럼 북한의 행동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한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중국의 도움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자 중국은 북한을 오히려 비호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몇 년간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거래하기를 원했다며 그들은 사석에서 미국을 향해 타이완 문제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왜 중국이 북한 문제를 도와줘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한 관계가 강화되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One is that China in the last few years has wanted to be transactional about North Korea.
와일더 전 선임 국장은 중국이 유엔 결의에서 확고하게 지켜온 한 가지는 핵무기 실험 금지라며 그러나 미사일에 관한 한 유엔 제재에 따른 의무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one thing that the Chinese have been firm on in the UN resolution is no nuclear weapons.
와일더 전 선임 국장은 현재의 미중, 한중, 일중 관계 등으로 봐서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미국과 함께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라고 미국 하원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이 밝혔습니다.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19일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역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 타이완 해협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들은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r while they will, I believe, be there with the United States if something happens in the Taiwan Strait, but remember.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를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타이완 비상사태 시 미국은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한국 측으로부터 관련 입장을 직접 확인한 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타이완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김 의원은 타이완 비상사태 시 미국이 타이완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부유의 질문에 한국은 북한의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따라서 한반도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 한국 국민들은 물론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Yeah, so I'm also concerned about some conflict breaking out in Taiwan Strait.
김 의원은 타이완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도 우려되지만 동시에 북한의 김정은이 한국을 노리고 있는 것도 우려된다며 그는 역대 어느 행정부 때보다 미사일 실험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계적, 경제적, 안보적, 군사적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일본과 한국이 역사적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의한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nything happens overseas, it affects us.
그러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 대통령이 힘을 모으기로 한 건 중국, 특히 중국 공산당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통의 위협에 우리가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에선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다음 전쟁 지역은 타이완, 한국 등이 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원과 함께 동맹 및 파트너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주한미군 동원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없지만 타이완 방어를 위해선 역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핵심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담에서 김 의원은 의회 대표단의 한국 방문 계획도 밝혔습니다.
I will be joining Chairman McCaul in our upcoming trip to Taiwan in May.
김 의원은 오늘 5월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함께 타이완을 방문해 새 지도부와 정부 관리들을 만날 것이라며 이에 앞서 이번 주말 초당적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일주일 동안 한국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치러지는 한국 총선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과 선거 결과가 한국과 우리의 지속적인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조정할지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맥콜 위원장과 함께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초 한국과 일본, 타이완을 방문해 각국 정상 및 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한국 일부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치명적 무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ST 애널리틱스 대표는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최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특정 고도에서 공중폭발 모의시험도 진행했다고 밝힌 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사포에 전술 핵탄두 탑재를 가정해 발사시험을 한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실러 대표는 북한이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초대형 방사포는 KN-25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이론적으로 소형 핵탄두 장착이 완벽하게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You can launch anything with a missile as long as it is light enough and small enough for that missile to carry. And since the
실러 대표는 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고 가볍다면 무엇이든 탑재해 발사할 수 있다면서 KN-25의 직경이 600mm에 달하는 큰 미사일인 만큼 이론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물체를 탑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전술핵으로 사용 가능한 최대 직경 600mm 정도의 소형화된 핵탄두를 북한이 보유했다면 KN-25에 실어 발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해 화산 31로 명명한 직경 약 40cm의 전술 핵탄두를 공개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자신들이 공언한 대로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핵을 탑재해 적을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실러 대표는 북한의 지난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순한 도발 반복이 아닌 전략적 위험 요소로 심각성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서부지구 포병부대 사격훈련을 지도했다며 초대형 방사포 6발이 발사돼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에 무인도를 명중시키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을 통해 600mm 방사포병 구분대들의 부리적인 기동과 일제 사격을 통해 무기체계 위협과 실전 능력을 확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사격 후 초대형 방사포에 의한 목표 상공 설정 고도에서 공중폭발 모의시험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공개하고 이를 탑재할 수 있는 투발 수단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과 KN-24, KN-25로 불리는 600mm 초대형 방사포, 핵어뢰, 순항미사일,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등 8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미사일에 장착할 핵탄두를 소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 mean, it comes down to them having the ability to miniaturize the warhead that can fit on the missile itself. So what's
다만 북한 주장 외에는 아직 실증된 것이 없다면서 만일 북한이 이번에 실제로 모의 핵탄두를 얹어 실험을 했다면 크게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목표 상공 설정 고도에서 공중폭발 모의시험도 진행했다고 밝힌 데 주목하면서 향후 방사포에 전술 핵탄두를 탑재해 한국에 대한 위협을 배가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 mean, doing a detonation over a target, even if it's
모의 폭발이라고 해도 목표물에 대한 폭발은 핵폭발에 대한 전술과 기술, 절차를 연습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거리 전략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지속적인 발사와 시험을 해온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방사포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핵탄두를 확보했을 가능성에 대해 핵 전문가는 많은 것이 베일에 쌓인 북한의 특성상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가능성이 충분하며 그 같은 목표를 향해 근접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단 한 번의 핵탄두 소형화 관련 전술 핵실험을 실시한 뒤 핵탄두를 미사일에 배치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들며 북한도 이와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Let's compare it to the other states like India or Pakistan.
인도와 파키스탄은 최소한의 실험만으로 충분한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에 따르면 북한의 전술핵 탑재를 위한 탄두 소형화와 관련 실험 숫자가 적다는 것이 곧 관련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역량 확보는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근접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현재 영변 핵시설에서 소형 핵장치를 작동시키거나 증폭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삼중수소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면서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 생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ut this is probably the place where they plan to separate tritium.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실제 방사포에 탑재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일부 지역이나 도시, 군사시설 등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It depends certainly on the size of the warhead, but let's assume that it's
탄두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0킬로톤 이하로 가정할 경우 북한은 적당한 수율의 소형 핵무기로 일부 지역이나 도시, 군시설을 지도에서 지울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정도의 규모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북한이 실제 모의 핵탄두를 결합한 시험 발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전력화보다는 대내외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에 더욱 방점이 찍힌 행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켄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우리에게는 실제 작동할 수 있는 핵탄두가 있고 이제 미사일에 장착하기만 하면 된다는 전략적 신호를 보내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에서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기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 대미, 대남 억제력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도 북한은 방사포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실제 사용하지 않고도 보상이나 양보를 얻기 위한 위협에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 생존을 위한 보험 성격으로 이 같은 역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 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고 독일은 영내 안보에 대한 노골적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은 19일 북한의 3월 18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복귀하며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어제 북한의 불법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미사일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조건들에 대한 또 다른 중대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와 영내 전체 안보에 노골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며 미국과 한국이 제시한 대화 제안을 수용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진지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종식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유 대변인은 1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대화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북한 행동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안정과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프랑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세발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또 다른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18일 오전 7시 44분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한국 공군의 정찰 자산이 일제히 군사분계선 일대로 출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인 항공기 글로벌 호크는 16시간 동안 비행하면서 항적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8일 오전 한국군의 정찰 자산이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오셔너 등의 X 계정은 이날 오전 9시경 한국 공군의 무인 항공기 글로벌 호크 2대와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인 E7A, PCI가 한국 서해와 경기도 북부, 강원도 상공을 선회 비행한 흔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글로벌 호크 2대는 주로 서해와 인천 일대를 위주로 비행했으며 PCI는 수도권과 강원도 상공을 날았습니다. 이후 오셔너는 이중 글로벌 호크 1대가 이날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약 16시간 동안 상공에 떠 있었다며 지도상에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항적을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서해와 강원도 상공을 수십 차례 날면서 지도상엔 남북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 두꺼운 빨간색 띠가 형성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호크와 같은 무인 정찰기는 항공기 식별 표지인 트랜스폰더를 끄고 운항하면서 항적을 감추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한국 군 당국은 무인 정찰기 두 대에 더해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의 항적까지 의도적으로 노출해 민간 군용기 추적 계정 등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글로벌 호크는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로 한국군은 2019년과 2020년 총 4대의 글로벌 호크를 도입해 사천 공군기지 등에서 운용 중입니다. 작전 반경 3,000km, 최대 비행시간이 32시간에 달하는 글로벌 호크는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상의 30cm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PSI는 최신형 다기능 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전자장비 등을 장착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군사활동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밀성이 최대 강점인 정찰자산이 굳이 항적을 노출하면서까지 정보 수집에 나선 것이 북한에 대한 경고 목적인지 주목됩니다. 앞서 북한 대외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7일 논평을 통해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와 한국의 고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등이 총 출동해 북한 지역에 광범위한 정보를 입수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조선반도에 정탐 행위를 버젓이 행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지역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상황에 몰아넣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러시아에서 실종된 북한 유학생이 북송될 경우 고문이나 처형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유럽인권재판소가 지적했습니다. 이 유학생을 북한 관리들에게 넘긴 러시아 당국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안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9일 러시아가 자국에서 실종된 북한 유학생 SK를 북한 당국에 넘긴 사건과 관련해 유럽인권협약 2조 생명권과 3조 고문금지, 5조 1항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위반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재판소는 특히 러시아 당국이 SK를 북한 관리들에게 넘김으로써 그가 고문이나 처형에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소에 따르면 북한 국적자 SK는 201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망명을 신청하기로 결심한 뒤 유엔 난민기구 UNHCR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SK와 그의 지인은 북한 관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SK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비정부기구인 인권연구소 IHR은 SK가 2020년 9월 10일 러시아 극동지역 아티옴에서 경찰에 체포돼 러시아 연방요원을 통해 북한 영사 직원에게 인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소는 사형이나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을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을 그 나라로 추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SK는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망명 신청에 대한 보복으로 처형이나 고문을 당할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러시아 당국은 SK를 송환할 때 그가 직면할 위험을 조사하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IHR은 북한 당국이 SK를 북한으로 돌려보냈거나 영사관에 연락이 두절된 채로 억류했을 수 있고 아니면 살해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판소는 SK가 고문 또는 처형의 실질적인 위험에 처해 있고 러시아 당국이 북한 관리들에게 그를 인계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럽인권협약 2조와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재판소는 이날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적으로 고기잡이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북한 국적자 KJ와 CC가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판결했습니다. 재판소에 따르면 두 사람은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9년 4월 각각 2년과 2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1월 석방된 KJ는 북한으로 추방될 때까지 구금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최대 2년의 구금 기간이 지난 후 석방됐습니다. C씨는 2022년 2월 석방됐습니다. KJ와 C씨는 각각 2022년 7월과 9월 러시아를 떠나 한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판소는 이들이 2022년부터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처형 또는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다만 재판소는 러시아 당국이 추방 보류 중인 KJ의 구금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특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추방이 현실적인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금은 유럽인권협약 5조 1항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와 5조 4항 구금의 적법성을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할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소는 러시아 당국은 SK에게 3만 유로, 미화 약 3만 2,500달러를, KJ에게 1만 2,300 유로, 미화 약 1만 3,3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에 근거해 1959년 설립된 국제법원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1998년 유럽인권협약을 비준 이 재판소의 판결에 따를 의무가 있었지만 지난 2022년 9월 당사국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재판소는 그러나 러시아가 유럽인권협약 당사국 지위를 상실한 날인 2022년 9월 16일 이전에 협약 위반 혐의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을 처리할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준이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민생 개선의 조짐이 전혀 없는 가운데 국제정세를 틈타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소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연구소인 베텔스만 재단은 19일 공개한 2024 베텔스만 변혁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전환 수준이 조사 대상국 137개국 가운데 131위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치 변혁에서 10점 만점에 2.55점,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경제 변혁에서 1.54점을 받으면서 평균 2.04점을 기록했습니다.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와 소말리아, 수단, 중동의 시리아와 예멘, 아시아의 미얀마 등 6개국뿐입니다. 베텔스만 재단은 2004년부터 2년마다 북미와 유럽 국가들을 제외한 137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 정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21년 당 총비서로 선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외교 및 안보 정책 측면에서 아버지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긴장을 고조시켜 같은 해 12월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무인기 5대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겁니다. 또한 지난 2022년 9월 열린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으며 2022년 12월 6일 회의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적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 등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시장 친화적 개혁이나 자유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정부패는 널리 퍼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 기타 국제기구가 빈곤, 소득 불평등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빈곤과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뿌리내린 것은 성분제도와 정권의 정치적 통제에 기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에 따른 국경 봉쇄 이후 북한은 더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하며 2020년 북한은 마이너스 4.5% 경제성장률을 보인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총 대외 무역량도 2020년과 2021년 각각 전년 대비 73.4%와 17.3% 하락했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과 중국 간 긴장 고조로 세계가 빠른 속도로 양극화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미국과 한국에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정치적 의사결정자들의 국정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는 거버넌스 지표도 발표했는데 여기서 북한은 10점 만점에 1.14점으로 전체 137개국 중 136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우선순위는 정권이 내외부의 도전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무장하는 데 있으며 가장 소홀히 하는 우선순위는 민간경제와 공공인프라 관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024 베텔스만 변혁지수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10점 만점에 9.52점을 받은 에스토니아로 나타났습니다. 9.51점의 타이완과 9.29점의 리투아니아가 그 뒤를 이었고 한국은 8.56점으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전체 조사 대상국 137개 나라 가운데 4개 나라를 독재 국가로 규정하고 특히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 벨라루스와 함께 강경 독재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 함경도 김책과 양강도 삼지연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13도 사이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구름 많거나 흐리고 남포와 신의주 쪽으로 바람이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12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9도입니다. 황해남북도 해주는 종일 맑겠고 신계는 구름 많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11도, 사리원도 아침 최저는 영하 2도, 낮 최고 13도입니다. 자강도 구름 많거나 흐리고 중강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8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8도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구름 많거나 흐리고 장전, 함흥, 심포 쪽으로 바람이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8도. 함흥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8도입니다. 함경북도, 구름 많거나 흐리고 선봉은 맑아지고 김책은 오후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청진과 선봉 쪽으로 바람이 불겠습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5도, 김책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6도입니다. 양강도 흐리고 삼지연은 새벽 한때 눈 내립니다. 희산의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4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최고 영하 3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먼바다는 오전 한때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2m, 먼바다 3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방송하는 VOA 아침 방송을 위해서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과 이란 연계 해커 조직들이 미국 내 수자원 기반 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경고했습니다. 제이커 슬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클 리건 환경보호청장은 19일 공개한 미국 50개 주 주지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이버 공격이 미국 전역의 상하수도 체계를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격은 지역사회에 상당한 비용을 부과할 뿐 아니라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라는 핵심 생명선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은 수도시설의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 조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환경보호청은 이와 관련해 취약성을 확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 방송은 중국과 이란의 소행으로 알려진 이 해킹은 식수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미국 고위 관리들과 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물 분야의 안보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자금 손실을 입었다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19일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서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제국주의 꿈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최소 31만 5천 명의 병력이 죽거나 다쳤으며 전쟁 장비와 병력 배치, 유지 등을 위해 최대 2,110억 달러를 낭비했고 향후 예상됐던 경제 성장분 중 1조 3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푸틴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역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는 러시아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50여 개 국가와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날 늦은 시각부터 20일 새벽 사이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미사일과 드론 등을 이용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방공체계가 벨고로드, 쿠르스크, 보로네즈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드론 10여 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동부 접경 지역 수미에 러시아군이 하루 사이 30건의 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의 지상작전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소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9일 이스라엘 의원들에게 전날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라파 내 하마스 군대 제거를 절대 완수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외에는 하마스 제거를 위한 방법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전화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지상작전은 무고한 민간인 사망과 인도주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인도주의 지원 경로인 라파에는 가자지구 곳곳에서 피난 온 100만 명 넘는 팔레스타인 이주민들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은 다음 주 초 워싱턴 DC에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작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가자지구 북부 알시파 병원에 대한 작전에서 수십 명의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소속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하고 300명가량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도주의 지원 제한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경고했습니다. 볼커 트위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19일 성명에서 가자 지구에 대한 계속적 적대 행위 수행과 함께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인도주의 물자 반입 제한은 기아를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전쟁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자 지구를 점령 중인 이스라엘이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료를 제공하고 원조 물자를 전달하려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리크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제네바 주재 이스라엘 대표단은 이스라엘은 육지와 바다를 통한 가자 지구 원조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서 유엔도 활동을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탄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필립 라자니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집행위원장과 직원들이 가자지구 내 임무 수행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허무호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